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보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밭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령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아멘.
어느 목회자님께서 제가 시원하게 이발을 하고 교회에 오니까 제 얼굴을 보시곤 막 입에서 침이 튀기도록 웃으시더군요. 출소했냐? 두부는 먹었냐? 군대 가냐, 개종했냐, 뭐 중2냐, 반항하냐 이런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느 목회자님들께서는 저에게 전도사님은 아무래도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 온 이유가 다른 사람들 웃기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정말 그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해서 시원하게 이발하려 했을 뿐인데 왜들 그렇게 웃으시는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저에게는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이 있습니다. 물론 아내도 한 명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막 35개월이 지났고 딸내미는 이제 2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전에 아들이 막 그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일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에 그 아침에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또 이제 잠들었을 때 귀가하다 보니까 아들 녀석이 제가 집에 안 들어왔는 줄 알았나 봅니다. 어느 날 모처럼 이렇게 집에 일찍 귀가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이렇게 들어오는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집에 놀러 왔어? 아들 녀석은 제가 한 집에 살고 있는지 몰랐나 봅니다. 또 하루는 아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앞에서 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교회 앞에서 저를 보고는 웃음의 얼굴을 띄운 채 무척 반가워하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빠 집이야? 전화할 때마다 아들이 제게 아빠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빠 교회에 있어? 라고 답변하는 것이 떠올라 교회가 아빠 집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던 성전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집,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들 얘기만 하면은 제 딸내미가 아마 삐질 것 같습니다. 200일 된 딸이지만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작년에 2013년도에 아내가 임신을 하고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내가 나이가 많아 고위험 산모로 분류를 하더군요.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러던 중에 하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했고 또 유산기미가 보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날 한번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 집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유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듣고 매우 낙심하였습니다. 의사는 아기 집이 이미 몸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대로 뱃속에서 계속 떠다닐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빠져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입덧이 심하고 계속될 경우에는 병원에 한번 다시 찾아와서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 시술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나고 여전히 아내가 계속해서 속이 좋지 않아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진료를 보았던 의사 선생님이 부재중이셨고 그리고 다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 진료를 맡은 의사 선생님은 에게 저희는 며칠 전에 이곳을 찾아왔고 그 의사 선생님 부재중이신 의사 선생님이 유산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였고 여전히 입덧이 그치지 않을 때는 시술을 받아야 한다 해서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의사 선생님은 다시 시술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뱃속에서 떠다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사를 시작해 보자라고 하고 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한참 후에 저희 부부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기 집이 아직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크던지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았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살기 위해서 그 엄마의 살을 아주 꽉 붙잡고 있었고 탯줄이 살 속으로 많이 뚫고 나와서 그로 인해서 임신 기간 동안 매우 힘들었고 또 출산 때문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번 일로 두 가지 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 무엇보다 생명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과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늘 생명과 가까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종이 한 장 차이로 결정되듯 죽음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친숙한 단어들입니다. 지금은 참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딸내미를 보면 살아있는 것으로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얼마나 자주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죽음은 한 사람에게 멸망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입니다. 죽음은 종말이며 모든 것과의 이별이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며 최후의 심판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으며 그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죽고 저희 아이들도 죽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죽습니다. 저는 어린 두 아이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과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친근한 그 죽음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생각하여야 하기에 늘 죽음을 마음에 담도록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죽음을 깊이 아는 자만이 생명의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귀함을 알기 위해선 죽음을 무엇보다 가장 잘 맞이해야 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늘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해야 한 단어입니다. 아직 아이들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요. 어쩌면 교우님들께서는 이런 저에게 벌써 죽음을 가르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이 가장 귀하듯 죽음 역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저는 아이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앉아있는 사무실 뒤에는 책장이 놓여 있고 그 책장 한가운데에는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거울은 이전에 장년부 수련회 때 사용했던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 영정사진처럼 그 거울에다가 두 개의 띠를 걸어 놓았습니다. 교육자들은 그 거울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검은 띠를 다 벗겨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묵상하며 그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이 마치 영정사진을 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묵상합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내가 죽는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하루라면 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1장을 통해 이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을 기억하며 심판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의 저자인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더 이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또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요엘의 이름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시다인 아도나이 엘로헤이 누라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가를 떠올릴 수 있으며 또 요엘의 아버지였던 부두엘과 그 가정이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얼마나 경건한 가정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날, 우리의 생에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고통스러운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과 유다뿐 아니라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종말의 날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신들의 사역하였던 시대의 통치자의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엘이 어느 시대에서 사역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언제 임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이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요. 그 날은 개개인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일 것이요 또 온 세상의 멸망의 날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개인에게 있어 슬픔의 날이요 멸망의 끝이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며 모든 것이 끝나기에 저자는 그 날이 슬픔의 날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에게 임하였고 요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날 주님의 이 요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후세에게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강타하는데 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메뚜기 떼가 휩쓸며 가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슬픔의 날, 여호와의 날, 절망과 멸망의 날에는 모든 것이 남지 않습니다. 푸른 하늘이 뒤덮이며 황금색 논밭이 검게 변합니다.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는 이스라엘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임하며 이 땅의 소산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버립니다. 메뚜기들은 떼지어 날라와 우리의 모든 것을 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알을 낳고 알에서 부화된 애벌레가 나옵니다. 그 애벌레가 성충이 되어 나머지 남겨진 것들을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온 땅에 임하는 때입니다. 죽음은 이와 같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이 땅에 남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며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아는 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수백 층의 건물들도 사라질 것이며 수천 년의 유적들도 사라집니다. 수만 년의 역사들도 사라질 것이며 수억 명의 인류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슬픔의 날, 여호와의 날에 모든 것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누립니다. 어떤 이는 운동을 좋아하여 운동을 누리며 또 어떤 이들은 먹는 것을 좋아하여 먹는 것을 즐깁니다. 취미로 여가 활동을 즐기며 음악, 영화, 책 등 여러 문화를 즐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즐거움은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모두 가져갑니다. 모든 즐거움은 끊어지며 사라집니다.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가지며 더 맛있는 것에 그러한 것들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집니다. 우리의 입에 달고 단 포도주는 끊기며 삶 속에서 즐기던 모든 오락과 향유는 연기처럼 다 사라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의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죽음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으며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지혜가 있어도 모든 이는 죽음 앞에 굴복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술이 발전하여도 죽음은 멈출 수 없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아는 자는 더 취하지 못하였고 더 누리지 못하였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리는 것을 남에게 베풀 줄 압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임을 알기에 쉽게 베풀 수 있고 쉽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깨어 울어야 합니다. 권력에 취한 자들도 깨어 울어야 합니다. 재물에 취한 자, 명예에 취한 자, 향락에 취한 자들도 깨어 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소유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포도주도 권력도 명예와 재물, 향락은 영원하지 않으며 죽음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됨을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남들이 더 누린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더 높은 지위에 오른 자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기에 영원하지 않기에 그들의 모든 소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더 가진 자도 없고 더 누리는 자도 없으며 더 유명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무소유가 아닌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불소유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주,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내 집, 내 명예, 내 인기, 내 건강, 내 재물을 잃지 않으려 바동거립니다. 그러나 죽음은 내 모든 소유를 멸하며 다 사라지게 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경제의 원천이자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망가졌으니 이제 백성들은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멸합니다. 이것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며 권력과 명예, 물질을 붙잡지 않습니다. 죽음은 자신이 의지하던 사람들을 가져가며 의지하는 건강과 돈, 인기들을 다 불사릅니다. 다 사라지기에 이 땅의 것들은 의지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죽음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이별합니다. 반드시 헤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곡합니다.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이라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지만 우리의 부모도 아내도 자녀들도 친구와 동료들도 다 죽음 앞에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죽음 앞에 사라지며 이별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이들이 죽음 앞에 무력하게 쓰러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보다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부터 원망 살만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주변의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알며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에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아는 자는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또한 죽음을 아는 자들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원수된 자들도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망을 산 자도 죽고 원망하는 자도 다 죽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혔다 하여도 그 자 역시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의 낡은 삶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도 죽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이에게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또한 슬픔의 날, 여호와의 날, 죽음의 날 앞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됩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 애씀이 사라져버립니다.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간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농부들은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밭을 가꾸었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밭을 가꾸고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추수할 날을 기다리며 그동안 자신들이 수고했던 그 수고의 보상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슬픔의 날, 여호와의 날, 죽음 앞에 모든 밭의 소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교우님들께서는 그동안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잠을 설쳐가며 그렇게 정성스럽게 길렀건만 그 자녀가 사늘한 죽음 앞에 사라진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침통하고 애통할까요? 평생을 일구어 나갔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당한 방법으로 파산된다면 분명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했는가 침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더 정성을 쏟고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애썼다면 그것이 사라질 때 그 애통함과 비통함은 말할 수 없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평생을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그 쌓아놓은 명예만큼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죽음을 아는 자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이 자기의 남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아는 자들은 무엇이 정말 귀하며 영원한 것인지를 찾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슬픔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에 그날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끝나게 되며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는 날이 됩니다.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도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죽음의 날은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소멸하는, 잃어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회개의 고리가 끊어졌고 돌이킬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호흡이 멈춤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없으며 죽은 자의 애통함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흩어지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슬픔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늘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께 나와 회개할 때이며 금식할 때이며 오늘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날이 되어집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화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늘날의 금식은 매우 생소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금식을 통해 자신의 슬픔과 탄식을 하나님께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회에 모여 함께 애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탄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죽음과 심판뿐만 아니라 국가에 처해진 하나님의 분노 앞에 이처럼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대체로 국가에 임한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 심판의 때에는 어떤 조직화된 예식을 반대하며 또 이미 재앙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요엘만큼은 국가에 처해진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백성들의 호소를 촉구합니다. 64년 전, 오늘은 바로 역사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있던 날입니다. 한국전쟁은 3년 1개월간 계속되었고 해방 후 불과 5년 만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38선 여러 지역에서 북한의 공세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북한 인민군은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3개월 만에 대구, 부산 등 경상도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을 다 장악합니다. 64년 전 한국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남쪽의 모든 영토가 이처럼 장악되리라 더더욱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 집과 숲은 불타올랐습니다. 남과 북을 합쳐 무려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한반도 전체는 모두 초토화되고 맙니다. 64년 전의 한반도는 마치 슬픔의 날, 여호와의 날과 같았을 것입니다. 슬픔의 날, 여호와의 날은 이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날, 그렇게 갑작스럽고 급하고 조용히 새벽에 임합니다. 불과 며칠 만에 다 점령되어집니다. 다 초토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목장과 풀과 나무들을 불사르며 이 땅에 숨이 붙어있는 모든 짐승들은 헐떡거리며 불에 타오를 것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풀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죽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기에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국가를 위해, 그리고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류의 종말, 국가의 종말, 가정의 종말, 이것은 모두 개인의 종말과 연결됩니다. 국가 없이 가정이 없고 가정이 없이 개인이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더 많이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삶의 시작은 우리가 생일로 기억하며 그 날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생의 날인 고인을 기억하는 날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생일은 한 사람의 시작을 기념하며 살아있을 때만 챙깁니다. 그러나 추도 예배는 살아생전에 드려지는 것이 아닌 고인이 되신 분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시작은 누구나 다 기쁨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생일을 기억할 때 기쁨으로 보냅니다. 그 누구도 생일날 애통해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은 추도의 날을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날로서 그를 기억하며 슬퍼하며 애도합니다. 마지막이라 여기기에 슬퍼하는 것이요,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슬픔과 애도로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영원한 생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과정이며 영생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의 삶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이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닌 영원한 삶에 시작하는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요엘의 시대에 있던 우상은 그들의 탐심이요 허망한 것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평안을 위한 가증된 욕망이요 헛된 야망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처럼 우리 안에 풍요로움과 평안을 위하여 가증스러운 탐욕과 욕망, 욕심으로 세워진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세속적인 악목의 우상이 거룩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요엘의 1장을 기억합시다. 슬픔의 날, 여호와의 날, 절망과 멸망의 날에는 모든 것이 남지 않음을 기억합시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즐거움을 가져갑니다.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가지며 더 맛있는 것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끊어짐을 기억합시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 있는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나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죽음의 날은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잃어버리는 날임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양화지는 죽음과 매우 친밀한 곳입니다. 이곳 100주년 기념교회는 선교사님들의 무덤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늦은 밤 캄캄한 묘빗길을 걷다 보면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함을 봅니다. 조용함 속에, 고요함 속에, 침묵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세상 무엇보다 평안한 잠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평화요,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날, 슬픔과 좌절의 날이 아닌 다시 깨어날 부활의 약속과 함께 우리 모두에겐 다시 시작하는 영원한 생명의 날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주님 손에 맡겨진 전쟁입니다.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남은 삶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사망에서 승리하는 자들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